이 아침에 나오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이 말 외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지 아니하는 영웅이 어디 있으며 철학자, 과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소식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로또 당첨되는 대박을, 어떤 사람은 뭐 굉장한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신개발 의약 제품을 굉장한 뉴스로 소식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무슨 인간의 기술로도, 인간의 어떤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만큼 놀라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조건, 자격조차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단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의 단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 그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얻은 복음이고, 우리는 마치 공짜로 얻어진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로 여기는 복음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거저 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얻어진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엄청난 행복의 소식을 거저 얻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가장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마지막 남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끔씩 뭐 식당에서 팁을 주더라도 5불짜리 나오면은, 10불짜리 나오면은 뭐 주저하고, 혹시 50불짜리라도 손에 잡히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그거 망설이잖아요. 아깝지, 아까울 거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가장 전부,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쉽게 줄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부, 외아들, 가장 사랑하는 전부, 외아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최고의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죗값으로 주셨습니다. 죽음에 내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진 전부를 주셨습니다. 희생이고 그분에게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거저 얻은 복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짜로 얻은 복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가면서, 심장이 터져가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을 암송하면서 봉고차를 몰고 갔던 그 노숙자 집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분이 마가복음을 왜 암송하느냐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서가 제일 짧기 때문에 누가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인데 마가복음 14장이니까 16장이니까 짧아서 암송하기 시작했다고 그분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가면서 복음이 뭔지 아느냐고 아, 난 몰라요 그랬더라고. 그렇죠.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죽으려고 작정했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만큼 분노와 적개심으로 있었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집마저 뺏겨버리고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분 뭐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마는 차 안에서 계속 제가 불안할 만큼 성경을 암송하면서 운전하고 운전하는데 그 모습은 제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고백은 확실하게 그 복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 마가 복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고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바로 복음을 전도하시고 있었던 그 모습을 매우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행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아침 일찍이 날도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무슨 절박한 일이 있어서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할 필요가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만 주고 단순히 죄만 해결해주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세계 그 시작되어진 복음의 정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과 싸우셔서 마귀와 싸우셔서 이기셔서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때가 찼으니까 그리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평생 믿으면서 회개 한번 한 적이 없다면은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순간에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라도 보이지 않을 턱이 있겠습니까? 털끝만한 죄라도 어찌 태산만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렸다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다면 그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두 손을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보고 어느 순간 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죄라는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없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복음의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임재, 현재적인 거,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럼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증언의 첫 번째 시작, 선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복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병자를 쫓아내는 그 사역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복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 중에 그분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복음 우리 편에서는 거저 얻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쉽게 사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쉽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앉은 자리는 언제나 가시방석이었고,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고, 마치 전장터에 나아가는 장수들처럼 싸우러 다니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 고난, 고행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순절을 보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에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어제까지의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던 예수님, 그 마귀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계셨고, 예수님은 한 번 이기셨다라고, 두 번 이기셨고, 세 번 이기셔서 쫓아냈다라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주변을 맴돌며 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낚아채려고, 무너뜨리려고 엿보고 있었던 그 귀신들, 그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던 사역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어두움이 판을 치고, 어쩌면 이 세상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거짓 영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우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제까지 업적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신 일도 있습니다. 잘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업적 삼아서 오늘을 보내는, 적당히 떼어버리는, 그것을 적당히 계급장으로, 훈장 따위로 삼고, 오늘 아무렇게도 살아서 된다라는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입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그는 일어나야 했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새벽에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어제까지의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어제 밤새도록 좌절과 낙심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힘겨운 인생 속에서, 외로운 이민자 속에서,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 속에서, 도대체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되는가, 어두움 속에 모처 있었던 지난밤, 훌훌 털고 일어나는 새벽입니다.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내 의지와 내 생각의 결심을 통하여 오늘 하루는 어제처럼 살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는 적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그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많은 하늘 일들, 어제도 잘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얼마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새벽에 일어나야만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오늘은 이렇게 해가 늦게 떴냐고. 할 일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돈만 보이면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귀찮을 거예요. 왜 해가 이렇게 늦게 뜨느냐라고. 빨리 떠야 되는데. 왜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왜요? 비전이 확실히 보이니까. 마치 하얀 눈 위에 핏자국이 떨어진 것처럼 선명하게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기에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습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적어도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다 해, 다 하라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거기에 강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러나 이거는 믿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가 원하는 거 다 주시는 분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니까. 너가 원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분은 지혜자야.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야. 그러나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내가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은 언제나 지혜와 전능자와 능력과 사랑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은 믿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응답받는 것이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였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럼에도 그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새벽에 기도했고 일찍 일어나서, 모세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갖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모든 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벽을 깨우면서 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늘 증언하는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8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목표가 없는 사람, 귀찮은 사람, 어둠 속에 묻혀있는 사람, 야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내가 새벽을 깨울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한 30년 전에 나왔던 책이죠. 사이쇼 리하이오라는 일본 의사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한때 아침형 인간이라는 트렌드가 또 붐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의술을 연구하는 의과 교수였지만은 인간의 모든 생체 리듬은 야행성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낮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해가 지면은 쉬어야 되고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살게 만들어졌다고,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야행성에 젖어들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었다고, 그러다가 사라졌지만은 요즘 틱톡이라는 그런 뭐 있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틱톡에서 영상을 띄우는, 영상을 제작해서 주로 15초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만드는 마치 거대한 기업같이 만들어진 중국 회사인 것 같은데 틱톡, 이 거기에서 새롭게 새벽형 인간이라는 어떤 영상을 띄우면서 꽤 많은 젊은 아이들에게, 10살짜리 10대 아이들에게 새벽이라는 단어를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가 봐요. 요즘 다시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라는, 애플 그 팀 쿡이라는 애플 CEO의 팀 쿡, 3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일을 하는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나는 새벽 3시에 못 일어나요, 나는 8시에 일어난다고, 8시에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그분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대단한 현자라고 지혜자라고 불리워지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언제요? 새벽 미명에. 어제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성공적인 사역을 승리하셨고, 어제 밤까지도 고단하고 피곤하셨던 자리였지만은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1대1과의 만남이죠.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항공 마일리지 쌓듯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적립하며 살아가고 밸런스 체크하며 살아갑니다. 집에서도 체크하고 은행 어카운트도 체크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카페 하나를 들리더라도 포인트 적립합니다. 적립하여 몇 점을 맞았는지, 몇 점 되면 얼마를 얻는지, 몇 점 되면 공짜를 하나 프리를 얻는지, 마일리지 인생을 가지고 때로는 그 포인트 적립하면서 그 기쁨, 그 재미를 누리며 살아가기도 해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살아가요. 어떤 가정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적립금이,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불어나는 거, 눈덩이처럼 드러나는 거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단을 누가 문을 뚫을 수가 있고, 새벽에 믿음의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 누가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헛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창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새벽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새벽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이야기 드렸죠.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다고, 통행금지 시간에는 절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 밤중에만 열이 펄펄 끓어올라요. 그러면 밤새도록 이 아이를 고치려고 이 아이 옆에서 아빠가 엄마가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물로 얹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통행금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등에 업고 가슴에 품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약국에 달려가서 두들기잖아요. 열어달라고,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병원 문을 열어달라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하고. 그러기에 다윗은 새벽을 깨웠고, 더더구나 그는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새벽에 아침에 듣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났기에 더더구나 그는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기가 지쳐서, 아니 기다리는 것이 시간이 지루해서 말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자와 만나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알았기에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었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쁨도 함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죽음이 아니 생명으로 바뀌는, 어두움이 기쁨으로, 빛으로, 좌절과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복음이셨던 예수님, 그런데 일어나셔서 새벽에 그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 아침에 사순절을 보내는 두 번째 날에 기도의 제단을 쌓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